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헤롯 왕 때 있었던 한 제사장 부부에 대한 스토리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사가랴라는 사람하고 그 아내인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이 태어났어요. 세례요한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의 예수 그리스도님께 메시아를 소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함.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출생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뭐 특별히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이 그 다음에 오시는 메시아의 출생과 직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께서 태어났는데 그 남편은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를 의심을 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이제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아직까지 만년에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막 그만둬도 되니까 그만둘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자신도 처음에는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듣고는 믿질 않았죠. 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모나 예수님의 부모가 보인 이 반응, 그들의 그 리액션은 인간의 불신,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인들이라고 했죠. 이 제사장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어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흠이 없이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모든 규례를 다 지켰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주일날 교회 늘 충실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닮으면서 사는 그러한 경건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고난이 없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고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 말이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만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경우에 애가 없다는 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기가 없다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차원의 고민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 제사장 제도는 세습제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들이 없으면 사가랴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에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죠. 그런데 그날 누가 성전에서 분향을 했느냐? 이제 그것을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제사장이 자기의 때가 돼서 제비가 뽑혀서 그래서 자기 당번이 돼서 제사 가서 분향을 했다. 성전 봉사를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 중에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한을 품고서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을 품고 사는 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한을 가진 한 제사장이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죠. 본문에서. 분향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향품만 피우는 것이 아니에요. 분향 자체가 기도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고 바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고 압제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한을 품은 나라였어요. 억압을 받고 있었으니까. 식민지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사가랴에게는 자식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의 한을 풀어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가랴가 보인 반응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이분이 이제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가랴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아들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너희 아들로 온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정과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너의 아들로 지금 태어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이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 사가랴가 가진 그 개인의 한이 풀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민족적인 한을 품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 원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사가랴에게는 자기 아들이 생기니까 자기 한이 풀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가 오게 되니까 자기들의 민족적 한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사가랴의 기도를 응답을 하셨고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가 천사의 그 아들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이 뭐냐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했겠죠. 뭐 그 안에서 막 뛰고 굉장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상하게도 사가랴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정반대였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글쎄요, 늙은 사람에게 그런 아이기를 갖는다는 하면은 그저 안 믿어지겠죠 하기야.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해서 그 천사가 한 말의 장소도 어디냐면 그 성전 안이에요. 분향하고 있는 성소 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는데 사가랴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사가랴는 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알겠지만 특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백세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가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자기 개인에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또 경건한 삶을 참 계명을 흠없이 지키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경건하게 살다가 의인으로서 살다가 크리스천으로서 살다가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에 내가 누구를 보느냐 그러면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나는 늙었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나의 환경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밀어냅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허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도록 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사가랴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사를 보내시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한 기도였지만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나는 그때 기도한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죠. 내 환경이 열악할 때마다 나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했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는지라 했어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1, 2년 기도했겠습니까? 그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생각할 때 애가 없으니까 안 들으셨구나 안 들으셨구나 아이고 이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지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실상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올린 과거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올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무관심하고 우리 자신이 성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어요. 사가랴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나이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산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물론 자기 나이를 파악하고 주책을 부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많은 그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시고 성취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스스로 문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일으키시는 약속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사가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사가랴의 얘기가 조금 더 발전해서 보면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기 때문에 온 결과가 뭔가? 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가랴가 이제 징계를 받았죠. 범으리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그 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밀어내는 그 입을 내가 닫게 하겠다.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벙어리가 되고 갑자기 아무리 말라 해도 말이 안 나와요. 사가랴 천사의 좋은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게 그 10개월이에요.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가랴가 그냥 단순히 말을 못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잃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렸냐면 첫째,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소식을 바깥에서 기다리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나운스를 못하니 이 기쁜,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다는 건데 이 소식을 그래서 전할 수가 없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예, 그게 버리죠. 예. 그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수백, 수천, 수만의 제사장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봉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 사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자책해야 할 일이겠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좋은 소식을 제사장이 나와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나와서 보니까 말을 못해. 많이 흉내를 내는데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불안하게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니? 아마 성전 안에서 무슨 환상을 본 모양이다. 성소 안에서. 근데 이거 무슨, 뭐를 봤는지 알 수가 없, 설명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의 불신이 믿음의 공동체가 받아야 할 복을 차단시킬 수 있어요. 아니 국가 전체에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앗아가고 특권을 탈취해 갈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두 번째,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권을 잃었어요. 제사장은 이제 그 성소에서 예배를 보고 나면은 나와가지고 그 아론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 아론의 기도를 가지고 백성을 축복했어요. 근데 그거 할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론의 축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 불행한 일이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축도를 바꿔서 복을 바꿔서 나가야 할 텐데 그걸 지금 제사장이 주지를 못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축도는 제사장의 이 아론의 축도는 제사장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축복권과 성소에서 봉사할 자격을 잃었어요. 말을 못하는데 성소에서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제사장의 품위를 잃었습니다. 그 몸짓, 손짓, 발짓으로 이걸 알리려고 하니 그 복이 얼마나, 이거 무슨 이 코미디도 아니고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 얼마나 이게 품위가 위신이 내려가는 일이겠어요? 벙어리가 된 것 자체가 백성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백성들이 다 생각했겠죠. 저 제사장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백성이니까 오늘 완전 재앙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성전에 가서 예배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를 여행을 하고 준비를 해서 다 거기 와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끝났으니까 얼마나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축도도 받지 못하고 성전 예배를 마치게 된 이를 백성들이 큰 유감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사가랴의 제사장 커리어에 큰 오점이 된 사건이었어요. 자,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가랴의 불신이라는 것은 사실 그만 가졌던 그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뭐 메시지 뭐 듣고 뭐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에 성경을 많이 우리가 읽는 걸 격려하고 뭐 몇 번 읽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글쎄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들을 내가 문자대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도 성전 규례에 따라서 이 분향을 하면서도 천사의 말과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경건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외면적으로 보면 매주 교회 오는 사람 다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사가랴의 경우에는 불신의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행위를 하면서 굉장히 불순할 수 있고 또 불경건할 수가 있어요. 사가랴는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흠이 없이 행했다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안식을 지킬 수 있고 뭐 헌금할 수 있고 나쁜 말 하지 않을 수 있고 점잖은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사가랴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가 것을 드러내셨는데 어디서 드러내셨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성소 안에서 드러내셨어요.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가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가장 영적인 사람도 불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즉시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온 백성 앞에서 어떻게 부끄럼을 당하게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이 사가랴가 받은 징계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 그 천사 말 듣지 않다가 벙어리가 됐어, 그 사람. 아,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적힌 것은 사가랴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벌을 받고 제사장으로서의 품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 후에 복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처음부터 자비의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축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받지 않으면 소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더 사람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 받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하나님이 치셨다 이래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런 말 하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셨다면 그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시면 아, 하나님 앞으로 내게 복을 내리시겠구나. 복을 내시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창피해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얻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어떤 유익이 왔을까요? 첫째,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의 폐가 점점 불어났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겠어. 이게 나이 많은데 와이프가 폐가 그냥 체중이 늘었나? 설명 그렇게 생각. 요즘 식욕이 왕성한 것 같더니 폐가 그 뱃살이 좀 붙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 설마하니 그렇게 설마하니. 어 근데 노인네가 저기 노파 할머니가 이 폐가 불을 놓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그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이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 천사의 말씀이 맞나보다. 그런데도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와이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힘이 어려워졌어. 이거 진짜 당신 애기 가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물어보고 싶겠지 진짜. 근데 그걸 못 물어보잖아요. 이거. 그러나 속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불신이 확신의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하셨어요. 사가랴가 두 번째로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천사가 말했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요. 그러면 사가랴가 아기가 실제로 이제 태어났을 때 그때는 입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아기가 낳았는데 사가랴의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기가 낳음과 동시에 입이 또한 열려야 되는데 계속 벙어리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말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문제는 단순히 이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불신이 확고한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다음에 64절 이에 그때 말이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언제 입이 풀렸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고 그것을 확인해 줬을 때 그때 입이 열린 거죠. 사가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굳어지고 그것이 공적으로 선포됐을 때 그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 언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믿음을 분명하게 표시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었을 때였죠.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였죠. 그때 그 입이 곧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불신이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도록 10개월 동안 그의 혀를 묶어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엘리사벳의 불어나는 배를 끝까지 보면서 확신의 확신을 거듭할 때까지 그 입을 닫아두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온전한 경지에 닿았을 때 그의 입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치밀하신 하나님이세요? 봉오리로 머무는 동안은 시련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셋째, 사가랴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가랴의 입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보통 찬양이 아니라 성령이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예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예언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충만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갑자기 뭐 예언을, 영감을 주니까 예언이 퍽 터져 나왔다. 그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묵상하고 묵상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사건, 자기의 아들 요한이 태어난 사건, 그 모든 천사의 메시지, 그걸, 그 말을, 여러분,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천사가 와서, 야, 내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말하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동안에 많은 구원의 스토리를 얘기를 했겠죠, 천사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계속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밀어냈을 때 그때 벙어리가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은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겠죠. 그 결과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일생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이 임박한 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구원과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감동적인 예언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가랴의 불신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에 비춰볼 때 아주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징계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10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후에 내린 은혜는 사가랴의 삶을 새롭게 경신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깊이 확신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주 예수를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현재에 머문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펼쳐지는 그곳을 향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징계 후에 내리는 축복은 우리의 죄와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의 불신의 분량에 비하면 너무도 후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화가 보이게 될 때까지 역사하시는 사가랴의 하나님을 끝까지 확신하며 신뢰하며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